부터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재미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어떤 가정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는 모습인데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절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개님이, 예, 개가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개가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는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생겼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저렇게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저 상황을 좀 분석해서 따져보면 일단 화면 맨 왼쪽에서 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 보이지 않고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 하반신만 보이고 있는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 개가요,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떡하니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왼쪽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근데 조치를 안 했어요. 못하든가 안 했든가. 아무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집 사람들 전체가 문제예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게 가정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는 개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리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집 사람들이 개를 풀어놓은 것이, 처음부터 풀어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이 아니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 차례상 바로 밑에 깔아놓은 알록달록한 카펫이, 저 사진을 올린 누리꾼이자 저 집 딸이 이제 설명을, 멘트를 달아놨는데, 차례상 바로 밑에 깔아놓은 저 알록달록한 카펫이요, 저 개가 평소에 늘 앉아있는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개가 평소에 앉아있는 카펫을 깔고서 거기에서 차례를 지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좀 분석해 봤어요. 이번에는 사진 속 장면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왕이면서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다윗 왕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이자,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요, 미갈이란 이 여인은요,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자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왕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겁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미갈에게 나타난 문제는 저렇게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이 저기 보세요. 본문 20절에서는 아주 대놓고 다윗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품위가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옮겨오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비꼰 거죠. 비꼬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는 이 말, 이 표현 무슨 뜻이냐?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지체가 높은 당신이 가장 멍청하고 가장 천박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자 한나라의 왕인 다윗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미갈에 대해서, 미갈이 왜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불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역대상 13장 1절로 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지금 여기 역대상 13장은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곳인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저기를 보셔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라고 말하면서 사울 때는 어떻게 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었다. 자, 이 말은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사무엘상 4장에서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 후에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돌아온 상태로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가 있는 곳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족속의 땅과 아주 가까운 블레셋 족속 땅 바로 옆에 있어서 블레셋 족속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식으로 기리앗 여아림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지자가 있는 곳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똑바로 올바로 옮겨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사울 때에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옮겨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처럼 모든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무려 20년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를 더욱더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영적인 관심이 사울 왕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그의 딸 미갈이 그대로 이어받았던 겁니다. 즉 미갈도 자기 아버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이 미갈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심중에 마음에 업신 여겼고 자기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향해 멍청하고 가장 천박한 행동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자세가 미갈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미갈 역시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가면 첫째 날 배우는 주제가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즉 아버지의 성격, 가치관, 삶의 자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가졌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못 살게 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말로 싫어서, 그런데 그렇게 싫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은 늘 졸고 있거나 아니면 주보에다가 낙서하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버지 학교에 나와서 아버지의 영향력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있거나 아니면 주보에다 낙서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 낙서를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자세가 미갈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미갈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물려받은 불신앙적인 아버지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있다면 내 모습 속에 남아있는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영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신앙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이건 정말 다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이유. 미갈이요,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다윗의 영혼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를 심력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창을 통해서 바라보았다. 창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길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으로 내다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창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던 장소,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는 미갈의 관점, 미갈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미갈은 저 상황에서요, 저 본문의 상황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속마음은, 그의 영혼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저 상황에서 미갈이 생각합니다. 미갈이 바라봅니다. 아이고야, 우리 남편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인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네? 춤을 추고 있네? 어이구 세상에, 심지어 옷이 벗겨지네? 백성들이 다윗 왕의 맨살을 보네? 아이고 세상에! 이 사실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저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저러한 미갈의 관점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위치에 어울리는 품행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질 만큼, 살이 보일 만큼 춤을 추었다는 거, 왕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이 경망스러운 행동이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시편 52편과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저기 나온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전부 다 살펴본다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을 전부 다 살펴보려면 몇 달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다윗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장 기쁜 모습으로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갈과 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면서 속마음을,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영혼의 상태는 무시하고 지나쳐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세워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의 영혼 역시 메말라버린 채 곤고한 영혼의 상태로, 피곤하고 지쳐버린 영혼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극적인 미갈의 일생에 대한 기록,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비참한 미갈의 삶에 대한 저 기록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도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갈처럼 곤고한 영혼의 상태로, 피곤하고 지쳐버린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다윗처럼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